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수요성 공부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저희 공부할 때에 또 지혜 주시고 마음에 깨달음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묵상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그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구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은혜성에 관한 것과 또 그 때에 관한 것.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자들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의를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을 대신하여 받아졌고 이 둘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몇 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일단 이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자들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의를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가 아버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아이디어였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이고, 게다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의롭다함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해 준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데 쓰임 받은 거죠. 게다가 값없이 되었으므로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폐의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이 돼서 이런 칭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값을 준 분은 예수님 뿐이고 우리는 값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의롭다 하지만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칭의에서 영광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이 역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이 두 가지 면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 나타나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칭의라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이다. 근데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십니다. 그걸 하신 방법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들 먼저 보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심에 대한 구절들을 좀 보면,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 구절들의 좀 세세한 부분 들여다보면 이런 면들을 좀 세세히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을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에 관해서 확실히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그것을 피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하게 됐은지요. 그 죄인은 진노받아서 원수가 되는 건데, 원수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화목된 사람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다 나와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을 시키셔서 더 이상 우리 위에 진노가 있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대로 누군가 순종하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한 예수님,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외에 구절들 다 비슷합니다. 그 보시면 디모데 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것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서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노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니엘서 9장은 조금 어려운 것인데요. 다니엘서 9장 읽어보시면, 일주일이 7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7번 일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62번 일의 일주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의 일주일을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장차 미래를 쭉다 예언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 가지 좀 다른 뷰들이 있는데, 저희가 따르는 뷰는 맨 처음에 7번의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62번의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은 후에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이 선지자가 예언하였다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53장은 잘 아시는 거죠. 53장 4절, 6절, 4절부터 6절, 10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다 대속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대신해서 만족시키신 걸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적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후손이죠. 백성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원의 성취죠. 백성 구원하는 성취.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구약성에 다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것을 누가 했느냐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다 계속 대답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이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증거한다는 얘기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의미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3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보면 두 번째로 아버지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다 아버지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내어주시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이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에서 제가 다 읽었지만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내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아버지가 근데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 만족이 그들 대신 받아들여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게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의 성격을 보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이라는 걸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까부터 대신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다 한다고 이제 인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시고 나오실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를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대신 받아들여 우리 대신 받아들여지는 제물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아까 읽었던 것 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이것을 다 보면 결국 값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우리는 폐해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함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값없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값없다는 거죠.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9절에도 보시면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치른 값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때 선물이 무엇이 선물이냐? 일체적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포함한 그리고 믿음을 사용한 모든 구원을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모두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이다. 하나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값없이 되었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고요. 칭의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브하는 것이 무엇이냐? 증명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칭의에서 영광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성경에서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은 칭의인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칭송받도록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그 왜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 찬송 받으셔야 되는지를 계속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은 정반대죠.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안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모든 자들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의를 정당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 사역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데 쓰이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신 돈을 내주신 그런 말씀이죠, 법적으로. 하지만 그가 아버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을 대신하,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을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둘이 다 그들 안에, 여기 그들은 우리들이죠? 칭의받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하나님은 잊으시는 게 없잖아요. 모든 조그마한 죄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정확한 공의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에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다룬 이 3절의 내용,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이것과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어 준비되죠. 순종과 만족 그들을 대신하여 받아줬고, 근데 특히 이 부분, 이 둘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었으니만큼, 무엇이 되었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부르신 것,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값을 치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교리는 카톨릭이 저주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면 저주받아요. 거기 교리 문서에 써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하고 사뭇 다른 거예요. 얼마만큼 다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서는 카톨릭처럼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무엇에, 거기서 다 무엇에 답이 있는가? 사람은 의롭다라고 할때 그것이 누구 때문에 되느냐? 라고 말을 할때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다 값없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반하시고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사람이 반해야 되는 거죠. 그 반이라는 게 하나님이 90% 하시고 사람이 10%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은 칭의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요거 저희가 조금만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100% 의롭다 받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A를 줬어요. A를 줬는데 나중에 와서 학생이 하는 걸 보고 너 A 안될것 같은데 B로 강등시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의롭다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뺏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딱 선포가 되면 당신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본성으로 바뀌어가고 자라나느냐는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이 완성될 것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과 시련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고생고생하면서 순종을 배워서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찬송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라고 영광을 올리는 건데 카톨릭에서는 안 그런다니까요. 카톨릭에서는 의롭다는 개념이 딱 선포돼가지고 법적으로 꽝 찍는 개념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의 개념은 처음에 시작을 으쌰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 스키슬로브 위에서 썰매를 아이들 데리고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그 저기 타는 거. 가니까 위에 아저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 딱 태우면 썰매를 위에서 레디 하면서 싹 밀어줘요. 그거가 없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딱 있어가지고 힘차게 한번 밀어주는 게, 가톨릭에서는 칭의예요. 거기서 말하는 절수비케이션은 이런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본성이 시작되는 그런 스타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통해서 다 프로바이드 해주시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게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하신 거고 그것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잠깐 3분 동안 적용을 해볼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동기로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 나오면 섬겨야 되는 거 맞죠? 한인교회 성도님도 아니세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맞잖아요. 섬김이라는 것은 저희의 신앙의 어떤 굉장히 처음부터 교회는 그런 거야 라고 배운 거니까. 근데 그 질문을 좀덜 하는 것 같아요. 왜 섬겨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왜 섬겨야 되나? 전에 한번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영어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1세 회중에서는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게 있대요. 근데 2세 회중에서는 목사면 목사고 목사가 목사답게 이 크레딧을 이렇게 벌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뭐 진짜 설교도 알아듣게 하고 이런 것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교회에 왔는데 섬기라 그래가지고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왜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섬기면 막 30년 섬겼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질문 언제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막 기쁘게 섬기다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질 때 그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동안 이러고 있었지 여기서?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섬기는지가 이게 커버가 안 됐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히 그런 건줄 아는데 하니까 나를 맨 처음에 누가 밀긴 밀었는데 왜 밀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자는 거죠. 나는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심 받았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 섬기십니까? 너무 오픈 퀘스천 하지 말고 지적을 해서 질문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화면에 제일 가운데 계시는 우리 이대환 교우님. 이대환 교우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겨 오셨고 지금도 섬기시는데 왜 섬기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또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거죠. 믿음을 부어주시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게 타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자진해서 하는 게더 큰, 더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점 더 허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을, 예. 느끼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표현을 네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네.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은 더 안에서는 아, 네. 사실 더 풍성하고 뜨거운데
네.
예,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표현의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과거에는 네. 제가 사랑도 사랑이지만 뭔가 좀 자진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금 어떨 때는 좀 내키지 않지만 할 때도 사실은 많았는데요.
네.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여기 교회에서 좀 자진해서 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하는 마음이 이렇게
네네네.
네, 생기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네.
네. 많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 누가 막 시켜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자진해서 하시겠다는 건, 저한테는 안도의 한숨을 지휘하는,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예, 제 화면에 제일 처음 나오시는 박미영 교우님, 어떻게, 교회에서 왜 섬기게,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셨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저는 어떤 뭐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주어진 그냥 일이라는 게 하기도 그렇고 그냥 주의 일을 그냥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가정 일을 내가 하는 일을 하듯이 교회 일도 그냥 네. 교회가 한 공동체고 또 가정보다 좀 더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내가 뭐 섬겨야지 이거보다는
네, 네.
자연스럽게
네.
그냥 하고 싶다 내가 네. 해야겠다 이런 네. 마음이
네.
들게끔 들어서 하는 것 뭐 밀어서 떠밀어서 한다기보다는
네, 네.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5년 후에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하면, 제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녹아있기는 하지만, 그게, 약간 조금 더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결혼 생활 오래 하시면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워요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왜 사랑스러운데요? 그러면 거기서 진정한 사랑은 왜를 모르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원빈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조목조목 그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라는 것에서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막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게 되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칭의 받으신 거. 예, 기현재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절이죠. 4절.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위해서 그 우리가 칭의 받게끔 그 모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그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구원받는 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보자면 먼저 영원 전,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니까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선택된 자의 칭의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지신 때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때를 두고 영원전과 그리스도의 때와 성령이 적용하시는 때, 그 세 가지 때를 두고 그 세 가지 면에서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영원 전부터 선택된 자의 칭의를 작정하심. 이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언제 알았는가? 성경이 알고서 행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니까 그 옛날 예적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미리 알았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영원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리고 19절, 20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미리 아심은 영원전에 있었던 것이고 택하심도 영원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뿌리신 것인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구원 계획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희생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심이 되었으니. 로마서 30장에 30절에,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것은, 이 구절 기억나시죠? 효력 있는 부르심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부르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성령 역사했었던 거지만, 그것이 일어난 배경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럼 언제 정하셨는가? 영원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선택된 자의 책임을 작정하셨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에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찬면 어떤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실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중에 딱 정하신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고요. 역사의 정점에서.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딱 이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선택된 자의 칭의를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그들에게 적용하셨다. 의로움 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언제 화목하게 하셨는가? 지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은 지금 있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는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믿는 순간 믿을 때 그때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함 얻는 것, 그 사건은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구원 받게 되는 것을 첫 번째 중생 거듭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도록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것은 단순히 오순절날 부어주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됐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그리고 18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 얘기는 실제로 그 사람 삶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근데 믿는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셨고 칭의 받을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실제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들을 믿는 때에 영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개개인의 구원을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영원전 그리스도가 하신 때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 이 세 가지 때를 놓고 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다시 한번 4절을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모든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게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시기까지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저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1번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택하시고 2번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그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 3번이 아직 안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정해져 놓는데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 3번 성령께서 적용하셔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건만 아직 안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서사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본 건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영원 전부터 작정되었고 그것은 누가 요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 모든 근거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요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 실제로 적용되었다. 이거는 식탁에서 실제로 먹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식사를 제대로 한 거죠. 제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 개 다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계획을 세우시고 요리를 만들었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식탁에서 먹이시는 것만 남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톨릭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는 거죠. 식탁에서 먹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떠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떠먹게끔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가 언제 일어났느냐를 보는 관점들이고요. 그래서 적용 질문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이룰 때를 정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도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다. 약간 좀 마이크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면 성령의 적용으로. 그러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적용을 완성시키기 위해 일어나지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일도 있고 더 하나님 깊이 아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 때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가? 장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성령이 적용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남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유 있게. 왜 하나님, 여유가?
하나님이 하실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주위에 기도로 하고 있는 사람, 구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조바심 하는 것보다는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정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네 그렇죠. 조금 더 마음에 물론 열심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때에 따라서 하실 것이니까 조금 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겠죠. 이기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아,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정하신 때 그걸 알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가?
때가 있지만은 말씀이죠 뭐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네. 거기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나가는 거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토그룹 때에도 잠깐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한마디를 나눴는데
네.
역대하에 그 성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저기 그게 대해서 그 말씀 그 한 단락에
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네. 그때는 저기 성전이 성전인데 그러니까 성막이 네. 성전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일단 저기 성경 중심으로 다 말씀을 많이 네. 묵상하면서
네.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것을 알면 더 말씀을 보게 된다?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 모르겠어. 지금 질문하고 좀 틀린 것 같네요. 제가 답변한 게.
그래도 많이 되어서 잘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면.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나는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건 좀 그렇고 물론 그렇죠. 그게 의미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사실은 제가 그 좀 찔러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명이 대답하셨더니 여유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면 그럼 아무래도 정말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제 유기경이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여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어도 나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하는 가운데 근데 또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 것이라고 알게 되니까 다시 남미영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여유를 가지게 되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뒤늦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경험한 예, 다음에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정을 밟아가면서 뒤늦게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저기 그 제가 지금 이 그룹이 중고등부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미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보셨고 열심히도 해보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작업도 좀 하셨고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시간이 이미 저희들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정도 많이 경험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구나라는 것에 대해 성숙한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되시는 지금 시점에 다 와 계신데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선한 일 있을 때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한 순종했을 때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하고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하는 것에 간절하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니까요. 저희 중에 가장 장래가 길게 남으신 우리 기현 자매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맨날 만만하게
아니, 지금 당대가 제일 길게 남으셨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할,
저는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삐딱스럽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실 거니까 그때까지 좀 더 그냥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될 대로 되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대답하면 안 되죠?
남편이나 애들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실 것이다. 아니, 그건 안 되죠. 나의 자신도, 나의 자신의 구원도. 근데 기현 자매 자꾸 말씀하셨지만 그런 솔직히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우리가 왜냐면 힘드니까요. 막 용쓰고 막 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라는 생각을 못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 놔버려도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조금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예, 그 3절과 4절의 내용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것 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이것들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말로 지금 현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의롭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더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실 만큼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만큼 인정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런 완벽한 완전한 용납에 감사합니다라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섬김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의 전 생애를 바쳐서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매일매일 사는 신앙의 삶이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